음악으로 채우는 즐거움. 여기는 음악 충전소. 나 가을 타나 봐. 요즘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북한에도 이런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보통 탄다라는 표현은 자전거를 탄다, 자동차를 탄다와 같이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독 가을에 탄다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을을 탄다라는 표현은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변하는 무렵에 괜히 기분이 쓸쓸해지거나 우울해지는 감정을 느낄 때 사용합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괜스레 마음이 공허해지고 고독한 기분이 든다면 여러분도 가을을 타는 중입니다. 이럴 때는 굳이 이 감정에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말고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 계절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계절 중 오직 가을에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이니까요. 음악 충전소 오늘 첫 곡으로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듣고 오셨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쌀쌀해서 마음이 싱숭생숭했는데 노래까지 들으니까 이 사람이 아주 감성적으로 변하는 것 같네요. 자, 음악 충전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순서죠. 요즘 가장 뜨거운 노래들을 알아보는 주간 최신 음악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노래를 소개해드릴까 제가 탑100 차트를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유독 이 드라마의 OST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씩 세보니까 음악 순위 100곡 중에서 10곡이 이 드라마의 삽입곡이었습니다. 그만큼 드라마의 인기가 높다는 거죠. 드라마의 제목 말씀드려야겠죠. 제목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입니다. 작년에 시즌1 이 첫 번째 이야기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그 속편으로 제작된 드라마인데요. 곧 있으면 마지막화라고 해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짧게 설명드리자면 99학번 의대 동기생 5명이 시간이 흘러 모두 의사가 돼서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너무나 평범하고 인간적인 이야기가 담긴 드라마입니다.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삶을 끝내는 병원, 이 병원이 어찌 보면 인생의 축소판이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20년지기 친구들의 이야기가 참 재미있고 공감도 되고 위로도 받고 그렇습니다. 특히 5명의 주인공들이 대학생 때 밴드를 함께했다는 설정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배우들이 직접 부른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아, 이 노래들이 또 기가 막힙니다. 99학번이라는 설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덕분에 1990년대의 노래도 나오고 2000년대의 노래도 나오고 우리가 사랑했었던 그 시절의 노래들이 드라마의 상황에 맞게 딱 흘러나오는데 요즘 느낌으로 편곡해서 나오니까 감성은 그대로인데 예스러운 느낌은 또 전혀 나지 않습니다. 또 분명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배우들인데도 노래를 너무 잘해요. 실제로 드라마의 감독님도 연주하는 장면은 배우니까 가차로 손만 움직이는 방식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배우들이 너무 열정적이어서 연주도 직접 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밴드 활동을 드라마에서만 보여주고 끝낸 게 아니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1시간짜리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대요. 음악의 진심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 드라마를 좋아하고 이 드라마의 삽입곡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조정석, 유연석, 김대명, 정경호, 전미도 이 5명의 주연 배우가 함께한 밴드 미도와 파라솔의 노래이자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삽입곡 준비했습니다. 이별의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녹여낸 세시봉 이장희의 원곡 이젠 잊기로 해요. 미도와 파라솔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그때 그 시절 옛날 노래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999년 9월 첫째 주로 떠나보겠습니다. 1999년 9월은요, 지금은 사라진 공개 코미디쇼 개그 콘서트가 KBS 한국방송에서 처음으로 전파를 타며 매주 주말 저녁을 웃음으로 수놓던 시기였고요. 또 북한 평양에서 제1차 남북통일농구대회가 개최되고 이 대회가 분단 이래 최초로 남한에 위성 생중계되며 남과 북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속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럼 가요계는 어땠을까요? 이때는 여자 독창 가수와 2인조 남자 가수가 큰 사랑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음원 순위를 살펴보면 박미경, 백지영, 임현정 등의 여자 가수들이 20위권 안에 올라 있고요. 터보, 클론, 일기예보와 같은 2인조 남자 가수 팀들이 30위권에서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러면 이 중에 오늘 노래를 들어볼 가수가 있는 건가 생각하셨을 텐데 너무 빨랐어요. 아닙니다. 저는 더 높은 순위에 오른 가수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4위를 차지한 노래, 김미 김미의 주인공, 컨츄리 꼬꼬입니다. 신정환과 탁재훈으로 이루어진 컨츄리 꼬꼬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웃기고 신나는 음악을 컨셉으로 대한민국 가요계를 사로잡은 가수입니다. 촌딱이라는 이름처럼 촌스럽지만 재미있는 노래와 재치있는 입담이 이들의 가장 큰 무기였죠. 이때는 아이돌 가수처럼 젊은 가수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30대를 앞둔 한물간 두 남자의 성공을 예측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컨츄리 꼬꼬의 제작자인 이상민은 본인이 알고 있는 세상에서 제일 웃긴 사람이 탁재훈과 신정환이었고 이 둘의 유쾌한 모습을 음악과 연결 지으면 모두가 좋아할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 통했던 거죠. 컨츄리 꼬꼬는 각종 연말 시상식의 인기상을 휩쓸었고요. 두 사람은 많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믿고 보는 연예인으로 성장했죠. 안타깝게도 지금은 많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두 사람이 TV에 같이 나오진 않지만 여전히 두 사람의 재능과 입담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전성기 시절 컨츄리 꼬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노래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한 계단 더 올라 1999년 9월 첫째 주 순위 3위를 차지한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위는 엄정화의 페스티벌입니다. 이 노래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행복한 순간이야 해피데이 이렇게 노랫말도 너무 긍정적이고 누구나 다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이 쉬운 멜로디가 매력적인 노래죠. 이 노래를 부른 엄정화는 수많은 여자 가수들의 롤모델이자 대표적인 한국 가요계 섹시 아이콘입니다. 한국의 마돈나라고도 불리고요.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로도 크게 성공한 연예인이죠. 그리고 가수 엄정화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준 노래가 바로 페스티벌입니다. 엄정화는 배반의 장미와 포이즌 등의 성공으로 섹시한 가수라는 별명을 얻게 됐지만 또 그와 동시에 섹시한 것밖에 못한다라는 시선이 있었는데요. 이런 엄정화의 이미지를 신나고 발랄한 가수로 만들어준 노래가 바로 페스티벌입니다. 이 덕분에 엄정화는 모두가 좋아하는 댄스 가수로 성장할 수 있었죠. 지금은 엄정화 가수가 갑상선암 수술의 후유증으로 노래를 부르는 게 힘들어져서 가수 활동을 주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엄정화의 목소리가 담긴 새로운 음반이 나오길 바라면서 엄정화의 페스티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컨츄리 꼬꼬의 김미김미부터 듣고 올게요. 힘든 하루,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충전이 필요한 시간. 여기는 음악 충전소입니다. 한국 대중음악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명반들을 돌아보는 100대 명반 청음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록밴드 로큰롤라디오의 내현 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어떤 명반을 준비해 오셨을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 오늘 준비한 명반, 어떤 명반인가요?
오늘은 일단 두 밴드의 음반들을 소개할 건데
네.
산울림의 1집과 2집 그리고 동물원의 1집과 2집
제가 다 아는 밴드네요.
산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집이 대중음악 100대 명반 2008년 리스트에는 5위, 그 다음에 18년도 리스트에도 5위, 그 다음에 2집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리스트에 6위, 그 다음에 2018년도 리스트에 7위.
다 10위권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10위권 안에 2장 이상 들어간 유일한 가수.
그 정도로 이 가치가 네.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물원 1집 같은 경우에는 2008년 리스트에 21위, 그 다음에 2018년도에 38위, 그리고 2집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43위, 2018년도 49위.
동물원도 만만치 않네요. 이 제가 알기로는 또 산울림은 지금은 이제 배우로 더 유명하신 김창완 씨가 형제들과 함께 활동했었던 밴드잖아요.
사실 지금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김창완 씨를 그냥 배우로만 기억하고
그렇죠, 그렇죠. 뭐 워낙 활발히 활동하시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저 아저씨 텔레비 나오는 아저씨인데 막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가요 프로에서 맨날 탤런트로 나오던 아저씨가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약간 이벤트성으로 이제 개그맨이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라는
원래 가수였고. 아.
근데 이제 산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김창완 씨와 그의 형제들.
네, 맞아요.
김창훈 베이스 그리고 김창희 드럼 이렇게 3인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창완 씨가 원래 이제 처음에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이제 기타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혼자 막 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동생들이 이제 넌 베이스 해, 넌 드럼 해 뭐 이렇게 해서 집에서 대충 막 이렇게 책 두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형제들이
네, 형제들끼리 이제 또 동생이 이제 기타를 또 한 대 구해와가지고 이렇게 약간 장난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 둘째 이제 베이스 치는 김창훈 씨가 이제 서울대에 입학을 또 하게 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삼형제가 다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이렇게 나왔는데.
이야.
이제 둘째 김창훈 씨가 대학 입학 선물로 이제 어머니가 피아노를 사주려고 했는데 형제들이 아, 피아노 됐고, 기타 앰프랑 뭐 드럼이랑 사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대신 이제 그렇게 받아가지고 당시에 약간 반지하방 같은 집에서 그냥 방음 장치도 없이 그냥 연주를 했다 그래요.
시작을.
예, 그냥. 삼형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주말마다 이제 집에서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던 거죠.
이 학력도 좋은 학생들이 그것도 이 삼형제가 밴드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이제 뭐 비지스, 이제 뭐 예전에 카펜터스.
그럼 뭐 오아시스 이렇게.
네, 오아시스도 네. 있고 뭐 최근에 팀들은 뭐 조나스 브라더스, 뭐 네, 빌리 아일리시.
다 가족끼리 함께하는.
네, 가족이 함께하는 뭐 이런 팀들인데 대한민국에서도 뭐 이런 가족들이 함께하는 굵직한 팀이 하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작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창고에서 그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뭐 조악한 음악 스타일 그런 게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었던 건가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어쨌든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 같이 집에서 막 뚱땅뚱땅 하면서 이제 작업을 했던 노래들을 가지고
네.
이제 77년도에 처음으로 대학가요제가 개최가 됩니다.
1회.
네, 1회 대학가요제가 이제 77년도에 열리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어쨌든 삼형제가 대학생 신분이었으니까 이제 무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없을 무에 다를 이자 해서 평소와 다름 없음이라는 뜻으로 이름으로 이제 참가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문 좀 열어줘라는 노래로 이제 참가하게 되는데 이제 예선에서 1등으로 이제 통과를 하게 돼요.
대단합니다.
그 당시 예선에서 2위로 통과했던 노래가 샌드페블스의 그 나 어떡해라는 노래인데
이거 들어본 노래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나 어떡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산울림의 둘째 이제 김창훈 씨가 본래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샌드페블스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본래. 그러니까 형제들과 무의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학교에서는 샌드페블스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샌드페블스로 활동을 하고 집에서는 형제들이랑 같이 또 음악을 네. 하던 건데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샌드페블스가 참가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곡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 그냥 우리 하던 자기 노래 나 어떻게를 그냥 쿨하게 주고
김창훈 씨가
네 김창훈 씨가 샌드페블스에게 너는 이걸로 나가 그러고서 주고 자기는 이제 형제들과 무의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면 김씨 형제가 만든 이 노래들이 이 대학 가요제 1회 포문을 연 거네요.
예선 1, 2위를 이 형제들 곡이 다
천재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대단한데요.
근데 이제 이제 첫째 이제 김창완 씨가 당시에 이제 졸업생 신분이었다래요. 이제 막 졸업을 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대학생 가요제인데 졸업생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본선 참가를 못하게 됩니다.
아예.
예. 그래서 이제 샌드페블스의 나 어떻게가 대상을 타게 되는.
예선 2위였던.
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상황이 또.
이제 뭐 여러 이제 뭐 음반사나 이제 기획사들에서 이제 나 어떻게 노래가 괜찮은데 알고 보니 김씨 형제들의 노래였다. 김창훈의 노래였다라는 걸 알고 이제 김씨 형제에게 음반을 제작을 하자고 제의를 하게 되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근데 당시 삼형제는 어쨌든 학벌도 좋고 딱히 뭐 음악으로 이렇게 돈을 벌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네.
뭐 이렇게 하다가 대충 뭐 직장 다니고 이제 살아야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음반을 내자 그러니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아 그러면 뭐 회사 다니고 뭐 이렇게 살기 전에 기념으로 음반이라도 한 장 내보자.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뭐 쿨하게 이제 수락을 하고 이제 녹음을 잡았는데 당시 이제 녹음 날짜가 그 김창환 씨의 은행 입사 면접 날이랑 겹쳤다 그래요.
야.
면접인지 시험인지 아무튼.
오, 어떡하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아, 자기는 아무리 입사 시험은 뭐 이번에 안 보면 다음에 또 보면 되는데 녹음할 일은 평생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진짜 기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입사 시험을 포기를 하고 음반 녹음을 하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하네요. 이 만약에 은행 입사 시험을 보러 갔으면 또 대중 가요의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어요.
이분의 삶의 궤적이 완벽하게 달라졌죠.
그러니까요. 아, 이게 중요한 선택이었네요. 여기서 산울림의 첫 번째 곡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곡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산울림 1집의 아니 벌써라는 노래입니다.
네. 산울림의 아니 벌써 듣고 오겠습니다. 산울림의 아니 벌써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듣는 동안 제가 찾아보니까 이 노래가 1977년에 발표됐더라고요. 뭐 거의 50년이 다 돼가는 노래인데도 촌스럽지 않고 아주 신선한 노래였습니다.
약간 이 신선함은 제가 보기엔 이게 너무 이렇게 딱 짜여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되게 주저없이 막 하는 느낌인데 그래도 뭔가 그림이 나오네. 약간 이런 식의 신선함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게 당시에 녹음할 때 굉장히 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되게 충격적인 게 건반이 들어가잖아요. 뭐 전문 연주자가 한 게 아니고 이제 당시 클래식 이제 피아노를 전공했던 친척 동생 김난숙 씨가 김창환 씨가 이제 악보 적어준 대로 그대로 연주를 했다라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연주자가 아닌데도.
네, 그래서 그냥 뭔가 그 오묘함이 있어요. 그냥
이 맞아요, 맞아요.
뭔가 조화가.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옛날 펑크 밴드들 같이.
그냥. 그러니까요. 그냥 크게 대수롭지 않게 예. 그냥 나만의 스타일로 그냥 이렇게 고수해서 가는 느낌이 뭔가 쿨하고 예. 되게 멋집니다 이게.
뭐 연주 좀 못하면 어때? 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약간.
예, 내 마음대로 예. 할 거야. 아, 이런 자세.
태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산울림을 대한민국 펑크의 최초의 펑크 밴드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음악이었기 때문에 더 신선하고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산울림의 노래들이 또 이렇게 노래가 좋은데도 금방 사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그 당시에 뭐 학벌도 나름 다 좋고.
네, 앞서 말했듯이.
그리고 애당초에 시작할 때 이제 이분들은 사실 프로 음악인으로서의 뭐 그런 욕구나 그런 열이랄까요? 그런 건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애당초 시작이 1집이 이제 그냥 기념 삼아 내보자 이거였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한 84년도 이후에는 이제 동생 둘은 이제 생활인이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첫째 형인 이제 김창환 씨의 이제 거의 솔로 활동과 다름이 없었는데 또 그렇게 되면서 이분이 또 87년도에 이제 연기자로 처음 데뷔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다방면에서 또 활동을 하시게 된 거군요.
네네.
아니, 저 같으면은 이렇게 잘 나가고 7년 동안 명반으로 대접받을 정도로 노래를 많이 만들었으면은 계속 가수를 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고 사회로 나가고 이런 모습마저도 또 놀랍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산울림의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아까 이제 그 샌드 페블스의 그 대학가 이제 1회 대상에 빛나는 나 어떡해라는 노래를 이제 산울림 2집 때 산울림 버전으로 수록을 하게 되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산울림의 나 어떡해를 들어보고 계시겠습니다.
네, 산울림의 나 어떡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산울림의 나 어떡해 듣고 오셨습니다. 네, 노래를 듣다 보니까 또 문득 궁금해졌어요. 김창환 씨는 지금도 TV에 얼굴을 많이 비추시지만 나머지 두 형제는 지금 뭐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2008년쯤서부터 이제 재결성 공연을 이렇게 열고 계셨었는데,
네네.
이제 2008년에 이제 14집도 준비할 겸, 이제 공연도 준비할 겸, 뭐,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 드럼 막내 김창희 씨가 저기 캐나다에서 뿌리의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 돌아가셨다고요?
네.
오.
그걸로 이제 산울림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고,
네.
둘째 김창훈 씨 같은 경우에는 블랙스톤즈라는 밴드를 결성해서 가끔씩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제 김창환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바로 김창환 밴드를 결성을 해서 지금 뭐 음반을 한 두 장 정도 냈고 뭐
음악 활동을 또 하고 계시는군요.
네.
이 여러모로 이 김 씨 삼형제가 한국 대중문화 역사에 큰 발걸음을 남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울림의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다음으로 소개해주실 밴드 이름도 아주 특이합니다. 이름이 동물원이에요.
이제 이분들은 이제 88년 결성된 이제 대학교 친구들로 이루어진 그런 팀인데,
네.
사실 이분들이 이제 학번들이 이제 80년대 초중반 학번들, 그 말하자면 요즘 얘기하는 그 586 세대,
네네.
딱 그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워낙에 막 학생 운동이나 뭐 민중가요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뭔가 활발할 때였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노래 찾는 사람들이나 뭐 이제 이런 민중가요 하는 노래패들 뒤에서 백밴드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자기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도 음악 한번 해보자.
네, 그냥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근데 이분이 여기 이제 가장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김창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알게 모르게 포크싱어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임지훈이라는 가수의 그 사랑의 썰물이라는 노래로 먼저 작곡가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던 분들이군요.
그래서 이제 그 임지훈 씨가 이제 그 김창기 씨가 하고 있던 이 동물원이라는 팀의 노래들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산울림의 김창환 씨한테 들려주는데,
아, 여기서 또 인연이 있군요.
네, 그래서 김창환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너네 음반 한 장 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는 동물원이란 이름은 아니었고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고 있다가 김창환 씨가 이제 너네 팀 이름으로 이대생을 위한 발라드라고 하면 어떻겠냐.
이화여대.
네네네.
목소리가 좋으니까 여심 저격 이런
뭔가
느낌인가요?
그냥 김창환 씨 말은 이대생을 타겟으로만 해도 음반이 못해도 천장은 나갈 것 같았다.
아, 그 정도로 노래가 좋았다는 네. 뜻이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름은 이제 김창기 씨의 작곡한 노래들 중에 이제 동물원이란 노래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팀 이름으로 하게 된.
네네.
근데 이제 당시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얼떨결에, 엉겹결에 이제 음반을 내게 된 팀이었는데 1집이 한 100만 장 정도 판매됐다고 추산이 된다.
학생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앨범인데
네.
대단하네요.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동물원에 김광석이 있었다고요.
네, 그 우리 아는 그 김광석 씨가
네, 서른쯤에
네, 그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이제 그 민중가요 하는 노래패들
네네.
활동도 많이들 했었고 특히나 이제 김광석 씨는 이제 그때 노래를 찾는 사람들로 먼저 데뷔를 했는데 당시에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노래를 찾는 사람들 그 창단 멤버였거든요.
오, 또 이렇게 그래서, 인연이 있으시네요.
근데 저희 어머니 말로는 당시에 이제 김광석 씨가 거기 노래를 찾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제 막내 쪽에 속했는데 나이대가
네.
그 민중가요라고 하면 이제 뭔가 이렇게 뭔가 음악을 도구로 해서 투쟁하는 그런
그렇죠,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에는 뭔가 이게 김광석 씨의 창법이나 이런 게 너무 청승맞고 너무 우수에 젖어 있고 뭔가
감성적이고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김광석 씨가 국밥을 많이 들었다 그래요.
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근데 특히나 이제 그 당시에는 뭔가 그 학생 운동권 이제 민중가요 이쪽 계열에서는 반가요 정서 이 시국에 어떻게 사랑 노래나 하고 있냐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어떻게
네, 사회 지금 사회가 이 판국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 노래만 하고 있을 네, 수 있느냐
약간 그렇게 그런 식의 약간 반가요 정서가 있었다 그래요 반사랑 노래 정서가 있었고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이제 뭐 그런 팝 같은 거 부르고 가요 같은 거 부르는 공연이 있으면 이제 운동권 사람들이 가서 이제 공장에다 최루탄을 막 던지고 그런 일도 종종 있었다 그러는데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음악적인 갈증.
나 이런 노래를 하고 싶은데 나도 나는.
대중적인 노래도 하고 싶고.
그렇죠. 음악인이라면.
예. 네, 그러니까 김광석 씨는 동물원을 합류를 하면서 약간 뭔가 그런 갈증을 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참 지금으로서는 또 상상하기도 힘든 정말 역동의 1980년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동물원의 음악 하나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곡이죠?
1집에 수록된 이제 잊혀지는 것이란 노래인데 이 노래는 이제 뭐 1집의 변해간에나 뭐 거리에서 같은 노래가 훨씬 더 유명하긴 한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고. 근데 이 동물원 1집의 이 잊혀진 것 이 버전은 김창기 씨 목소리로 불렀고 이후에 이제 김광석 씨가 자기가 또 부른 버전이 또 있거든요. 자기 음반에서.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고 뭐 기회가 되시면 둘 다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물원에 잊혀지는 것 듣고 오겠습니다. 동물원에 잊혀지는 것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가을을 탄다라는 이야기로 이 방송을 시작을 했었는데 진짜 이 노래도 요즘 계절과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가사도 그렇고 창법이나 굉장히 담백하죠.
그러니까요.
뭔가 이렇게 멋있으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잔잔하게
그냥 잔잔하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몇 년 동안 유행하던 오히려 뭔가 홍대 감성의 약간 이런 소소한 느낌을 사실상 한 30년 전에 이미
소소한 느낌. 아, 정말 좋은 표현이네요. 네,
그런 느낌의 음악을 이때 당시에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당시에 운동권 민중가요의 약간 엄숙한 느낌.
네, 시대인데도.
아니면은 사실 되게 가벼운 느낌의 가요들밖에 없었던 시대인데.
네.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중간 지점을
네, 딱 그 중간 지점을 뭔가 되게 유니크하게 차지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 듣기에는 이제 노래가 좋아서 이제 명반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단순히 생각을 하는데 내현 씨의 생각이 좀 궁금해요. 동물원의 음반이 명반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 당시 이제 이게 명반인지 아닌지는 사실 단순히 음악적인 부분만으로 따질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제 그 당시의 시대상이나 뭐 이런 분위기를 안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고려된 상황에서 이제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음악이 나왔고 이게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호소력을 끼쳤는지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면 동물원의 음반 같은 경우는 지금 들으면 그냥 뭐 흔한 포크 음반의 하나라고
치부될 수도 있겠죠.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이제 분위기나 다른 음악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일단 뭐 가사나 뭐 전체적인 밴드가 가진 컨셉이나 음악이 가진 느낌이라든가 약간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특별한 음반일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산울림도 그렇고 이 음악들이 명반으로 이제 불리는 음악들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차별성
그죠.
예, 누구도 가지 않은 그런 길 이런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동물원도 이제 그런 자기들만의 음악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이제 이분들이나 산울림이나 좀 특별한 케이스들은 자기들은 굳이 프로 음악인으로서의 그런 욕심 같은 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아, 그러네요. 이분들도 이제 그냥 음악을 하려고.
동물원 같은 경우도 일단 다들 학벌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대학교에서 만났으니까. 근데 이분들도 많은 히트곡을 썼던 이 김창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저기 개포동 쪽에서 이제 정신과 의원을 하고 계시고.
의사로.
약간 동물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몇몇 멤버들은 이제 뭐 생활 전선에 뛰어들기 위해서 탈퇴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전문 음악인이 되기 위해 탈퇴하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아마추어리즘. 뭐 시작도 너무... 그렇고 마지막도 결국에는 보면은 음반들도 들어보면 각자 자기가 쓴 노래는 자기가 부르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음악을 즐기는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동호회 같은 느낌인데
네.
굉장히 잘하는 동호회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절대 직업으로 삼지 마라.
아,
싫어진다.
싫어지지 않게끔 그 거리의 유지를 아주 잘했던 거군요. 취미로 즐겁게.
그렇죠. 적당히 돈도 벌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네. 저희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곡 들으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래가 기다리고 있죠?
2집에 수록된 해화동이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2집 같은 경우에는 1집보다 좀 더 완성도가 높다라는 평가들도 있고 전 개인적으로 1집을 더 좋아합니다.
오늘 산울림과 동물원 이 두 밴드의 음악과 함께 명곡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동물원의 해화동 인기 드라마인 응답하라 1988에 삽입되어서 최근까지도 큰 사랑을 받았던 노래죠.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이 전해드리는 음악충전소 다음 시간에도 알찬 음악들로 여러분의 즐거움을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하태성이었습니다.